44비트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비트 팟캐스트 210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P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세 명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조촐하게 해줬네요.
네네. 오늘 무슨 이야기 먼저 하죠? 저희?
뭐 하죠? 단신분. 요즘 사실 그렇죠? 좀 여러 일들이 많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럼 그나마 제일 적을 것 같은 이거 먼저 할까요?
아, 그럴까요?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죠? 네. 다른 이슈 네. 보니까. 이게 제가 산 노트북인데 최근에 프레임워크라고 도메인이 frame.work예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인데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 약간 그 모듈식 조립식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키보드랑 위에 상판 뭐 이런 걸 다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 힘드네.
이거 마이크 고정하는 거 없어요?
있는데
그거 올려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뜯어지는 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팟캐스트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건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요거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거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왔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카메라도 이제 음속 카메라 안 보이게 하는 거랑 마이크 안 들리게 하는 걸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키보드도 따로 있었고 이 판이
USB
약간, 네 USB 여기도 보면 USB가 이렇게 있는데 네 개가 이 모듈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빠집니다. 이거 잘 안 빠져. 네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여기 이제 바깥 끼울 수 있어요. 저는 USB-C 세 개랑 USB-A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나 HDMI 자주 쓴다 그러면 HDMI로 바꾸면 되고 뭐 난 SD카드 쓸 거야 그러면 SD카드 모델로 바꾸고 난 USB-A만 쓸 거야 하면 USB-A 4개 하고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뭐 지문인식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그냥 꽂으면 되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윤이 도와줘가지고 샀는데
맞아.
우선 이거 한국에서 못 삽니다. 결제하면 한국 카드 거부하고 배대지 거부하고 호텔 거부하고 다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리눅스 깔려고 저는 샀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메리트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0은 그리고 생각보다도 또 가볍고요. 들어본 분들 다 그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볍다. 이게 13인치고 지금 AMD에다가 1테라에 램이 32기가 근데 지금 $1,100 정도거든요. 네, 한국 환율로 하면 지금 한 150, 160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신 게 그 기본 모형은 있고 거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완전 다 조립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하나씩.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얘네 형 컨셉이.
그러니까 저는 완전 그 다이 모델로 산 거예요.
다이 모델?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기본 된 게 있는데
뭐 무슨 13 네네네네. 이러면 13인치 네네. 이러면 그 모델에 이제
맞아요.
그 USB 같은 것만 선택해서 네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일일이 골랐고
네.
근데 뭐 완전 나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립은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아.
조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 키보드 상판이 따로 없고 키보드랑 터치패드 상판 그리고 밑에 이제 메인보드랑 모니터가 붙어 있는 게 따로 없고 뭐 이 네. 정도라서 사실 조립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띡띡띡띡 하면 돼 가지고 SSD 따로 오고 다 따로 와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메인보드랑 네네. 모니터는 뭐 붙어 있는데 거기 뭐 사양이 있을 거고.
아, 그렇죠. 우선은 네. 내가 13인치인지 16인치인지 골라야 아, 네. 되고 13인치로 했을 때는 인텔이랑 AMD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붙어 있는 거라 메인보드에 그래서 네. 인텔이랑 AMD를 고르고 그다음에 인텔 AMD에서도 CPU 한 두세 개씩 고를 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도 고를 수 있어요. 모니터도 저는 약한 네. 건데 좀 더 좋은 건 2.7K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2.7K 디스플레이도 고를 수 있고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램이랑 SSD 이런 거 있는데 네. 사실 내가 램 SSD 더 싸게 살 자신 있다. 그럼 여기서 안 주문 안 해도 돼요.
따로 그건 모듈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배송한 거 보면 내가 인터넷 쇼핑에서 산 패키지랑 똑같이 생긴 게 와요.
아,
그냥 뭐 시계 있던 거 그 패키지 그대로 와요. 약간 성의 없이 자기들이 패키징 따로 하지도 않아요. 램이랑
그럼 SSD. 업그레이드도 완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아, 맥북이랑 그쵸. 다르게.
맞아요.
그건 뭐 항상 그렇죠.
맥북은 근데 램 못 올리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 온보드 됐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맥북 외에 뭐 노트북은 그냥 원래도 아, 메모리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 CP가 이 노트북을 사기 전에 그냥 노트북은 맥북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네. 다른 노트북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예전에 썼었죠. 막 소니도 쓰고 네, 다양한
뭐, 아무튼 그때...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를 수 있는 게 USB-C로 된 이 모듈 4개 그래서 HDMI를 할 건지 뭐 랜선을 꽂게 만들 건지 유선 랜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방식이 좀 특이한 게 아까 빠지긴 하는데 안에 사실 보면 USB예요. USB-C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사도 돼. 그냥 내 USB-C 꽂고 싶으면 저 구멍 사이에 꽂으면 돼요. 모양은 안 예쁘고.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 내가 3D 프린터 뽑아도 되고 그래서 뭐 돈 진짜 아끼고 싶으면 이거 네 개 다 안 돼. 네 개 다 안 하면 아, 할 수 있죠. 그리고 USB-C로 바로 충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노트북 안으로 선이 들어가 있는 게 더 깔끔할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USB-C 모듈 산 건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약간 돈 낭비다.
9달러예요 USB-C 포트 하나에.
네. 뭐 괜찮네요.
근데 9달러. 이거 그 코트 색깔도 고를 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 USB-C 그래요? 컬러가 있네요.
아 뭐 그린, 오렌지, 컬러도 안 봤네.
컬러도 있었고.
그러면 근데 이게 저 상판처럼 알록달록하게 나오겠네요. 네.
아 그러겠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더넷 포트도 있고 HDMI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거 다 사셨어야 됐을 것 같아. SD 카드도 있는데.
필요 없어요. 뭐
근데 전 이런 거 좋은 거 같.
안 쓰니까.
이런 거 좋은 거 같. 네.
그 저는 근데, 모듈형 컴퓨터를 사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동작을 하겠나 약간 아, 의심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된 회사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4년 넘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네. 이런 구조면 우리가 젠더 들고 다니듯이 네. HDMI, 유선, 마이크로 이런 거 가방에 넣고 있다가 자주 필요하진 않는데 가끔 필요할 때 있잖아요.
아, 그 그럴 때 가끔이 이렇게, 되게 아프죠.
근데 보통 젠더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 젠더 짜증나는데 네.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띡 바꿔 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그것도 좋아. 있고 제가 요즘에 생각한 게 약간 내가 오늘 뭐 발표할 것 같아. 그럼 아침에 바꿔 끼우고 나가면 돼.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HDMI 같은 경우
여행 갈 거야. 그러면 SD 카드 네. 그걸로 바꿔 끼우고.
괜찮네요.
약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다기보다.
네. 저걸 여러 개 사놔도 되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기 전에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트 뺐다 꼈다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 그 자파 그 키보드도 고르는 거예요?
아, 키보드도 지금 한국어, 영어 이런 이 정도 고를 아, 수 있어요.
근데
아,
뭐 이제 스피치 이런 거는 없군요.
네, 스피치 이런 건 없고 이건 13인치라 그렇고 근데 16인치 모델은 옆에 뭐죠? 넘버패드 있는 거 없는 거 고를 수도 있고 넘버패드 공간은 만약에 없는 걸로 하면
상판
그 공간은 그냥 액정 같은 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양이 뛰어다니는 거 하고 혹은 키보드를 만약에 그 넘버패드 없는 걸로 하면 약간 왼쪽에 치우치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가 가운데로 치우치게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조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16인치가 조금 더 자유롭고 또 16인치 모델은 뒤에 GPU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예전 노트북에 그 배터리 꼽는 그 공간 있잖아요. 뒤쪽 네. 거기가 네. GPU 공간인 것 같은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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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래서? 키보드도 그냥 키보드가 아니라 블랭크 ANC, 블랭크 ISO 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그거예요. 블랭크면은 여기 그냥 이게 표시 안 됐다는 글자 까만색으로
무각 무각.
네, 네. 무각
무각.
근데 뒤에는 이거 책 카드 책이 아니에요? 이건 뭐 네? 뭔지 모르겠네요.
ANC 키보드 뭐 그런 아니, 책에 뭐, 같은데
이거 왠지 뭐 자판 그런 거 아니에요?
자판 배열인 것 같아요. 네. 배열.
배열 같은 게 아닐까요? 뭔지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리눅스도 있어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거는. 윈도우 버튼 대신 저기 여기 보면 윈도우 버튼이
닫혀
있어요.
윈도우 버튼 대신 리눅스 버튼도 있는 네. 거예요.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이거 하시지 윈도우 버튼 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우선 네. 오는 게 중요해서 그때 아, 나눌 수도 있다는
리눅스
생각에
리눅스 유저한테는 중요하죠 저런 거.
아 네. 네.
아 저 리눅스 깔았는데 저 네. 리눅스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이거 몰랐네.
전 참고로 CP가 준 대로 그대로 주문했어요.
네. 아, 윤도 샀어요?
아니 CP 주문을 아, 제가 해줬거든요. 제가 주문이, 대만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주문이 참고로 한국에는 절대 배송 안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근데 대만은 의외로 해주는 거예요. 일본도 안 돼요. 네. 어? 이상하다 했더니 대만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노트북은 은근히 또 대만이
그쵸,
메인보드랑
그것도 있고 메인보드 뭐 그래픽 이런 거 다 네, 대만 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근데 말한 대로 리눅스 깔아서 쓰고 있어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리눅스 설치한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 좀 까다로울 때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특화된 막 부품하고 하니까 얘는 너무 잘 되는데
그렇죠.
잘 쓰다가 어? 일하기 괜찮은데 열심히 그 맞아요. DHH가 만든 그 오마커브라고 우분투를 조금 이쁘게 막 맥처럼 쓸 수 있게 해준 거 했더니 확실히 더 편해졌고
테마 작업 같은 거 한 거잖아요.
네, 테마 작업 같은 거. 혹은 테마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깐 거예요. 그러니까 맥 같은 경우는 내가 액티비티 상태 보고 싶으면 메모리 상태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 프로그램 깔아야 되잖아요. UI로 보여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크롬 쓰니까 크롬 깔아놓고 뭐 도커 쓰니까 도커도 깔아주고 도커 UI 그리고 뭐 슬랙은 아닌데 뭐 아무튼 개발에 필수적인 거 몇 개 로컬 샌드라는 앱도 있는데 그게 약간 에어드랍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너 개발할 때 필요하잖아 해서 다 깔아주고
그냥 제치. 테마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뭐 빔 같은 거 키면 마우스가 액티베이트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다 올 정도예요.
아, 그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DHH가 그런 거 잘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작업한 다음에 그 패키징 해가지고 사이트 만들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전수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모델 제가 13인치 산 것도 DHH가 추천하는 그 13인치 DHH가 좀 애플 깔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애플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게 비싸지 않냐 그러면 이제 DHH가 내가 이게 $1,000 정도에 싸고 성능 괜찮은 거라고 막 말하거든요. 그럼 딴 사람들이 물어보지 너 그거 두 대 있는데 나머지 하나 메모리 96기가잖아 막 하면 아 나 13인치 더 많이 쓴다고. 그래서 지금 DHH 추천 조합으로 산 거긴 해요. 그래서 일부러 AMD 약한 걸로 했고 그래서 크롬 해보니까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 다 괜찮은데 문제는 가끔 안 못 가는 프로그램 듣고 회사 같은 데서는 그리고 이제 일하는데 며칠 써보니까 처음엔 괜찮았다가 일하면서 막 쓰는데 크롬 스크롤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한 번씩 쭉 끊겨서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그 회사의 애션이라고 물어보니까 우분투에 뭐 그놈 그런 문제라고 그 UI 문제일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끊기길래 메모리가 부족한 거 해서 메모리 상태를 봤는데 32기가 중에 8기가밖에 안 쓰고 있는 거야. 메모리를 너무 안 써. 괜찮더라고요. 저는 리눅스 설치하실 거면 추천하고 근데 여기 윈도우를 안 깔아봐서 그걸 모르겠어요. 윈도우 깔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왠지.
윈도우도 잘 될 것 같아요. 그 주문 옵션에 윈도우 11을 추가하면 $139 프로를 홈을 추가하면 $139
그냥 그거 인터넷 사면 저거보다 살 것 같은데
$199거든요 깔려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깔면 돼.
그렇긴 하죠. 네. 이게 어쨌든 하드웨어가 좀 윈도우에 잘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자기 판매 상품 중에 있으니까.
아닐 것 같아.
아니에요.
윈도우는 원래 아무리 사양 좋은 것도 지금 얘는 펜도 잘 안 돌거든요.
윈도우인데 노트북으로 작업으로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아 맞아요. 맞아. 네,
데스크탑은 여전히 있긴 한데.
그리고 은근 키보드가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이거.
아 그렇죠.
어, 좋아요.
이 피치가 높더라고요. 네, 네. 스트로크라고 그러나요?
네. 네. 스트로크. 피치 뭐 스트로크 부르는 것 같아. 아무튼 좀
쫄깃쫄깃
깊게 눌려지는 네. 느낌이죠.
깊게 눌리고.
네. 맥북 약간 맥없잖아요. 네. 이거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아주.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 키보드판 이쪽을 아까 상판 뜯는 것처럼 쉽게 뜯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쭉 덮을 수 있으면 저 가끔 카페 같은 거 갈 때 해피킹 들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가지만 아. 어, 그럴 때는 사실 여기에 이게 키보드가 안 눌려야 편한데
아, 맞죠 맞죠 네. 올려놓고
그럴 때 쓰면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딴 데다 놓거나 여기다 뭐 덮는 네네. 거 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냥 어 여기 그냥 싹 덮을 수 있으면 어느 날은 덮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일정에 따라서 어느 날은 키보드 안, 아예 안 가져 나가고 어느 날은 그냥 가져가고 그래도
3D 캐드로 만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거 그 대신 터치패드도 안 되지만 근데 이거 빼는 게 밑에 나사가 한 6개인가 있거든요.
아,
별 모양
합하는...
근데 그것만 빼면 위에는 그냥 살짝 톡 빠져요. 그리고 키보드 입 상판이랑 이 밑에 보드랑 연결하는 그 선이 있거든요. 안 어렵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심지어 그 선만 살짝 빼놓고 가면 돼요. 그 위에 동작 안 해.
아, 그러네.
아, 물론, 아, 그거 하면은 전원도 안 먹겠다.
그 의외로 트랙패드도, 어, 요즘 트랙패드가 예전에 안 좋, 맥북이 원래 트랙패드가 진짜 좋잖아요.
그쵸, 네. 그쵸.
저거 트랙패드 괜찮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아, 트랙패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이거, 그건지 아닌지 뭔데, 얘는 이제, 맥북은 이제 다 햅틱이잖아요.
아, 예. 예.
네, 실제로 눌리지 않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오랜만에 눌리는 걸 해서, 느낌이 약간 좀.
아, 진짜 눌리는 거였나요?
그런 느낌이 나요. 꽤 많이 눌러야 되더라고요.
이거 햅틱 아닌가?
아닌가요? 잘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햅틱이도 많이 누르는 느낌처럼 아, 할 수도 있겠죠.
세게 근데. 눌러야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강도가 확실히 달라. 한 두 배 더 많이 누르는 느낌.
맞죠, 맞죠.
노트북 괜찮은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저 포트 맘대로 바깥낄 수 있는 거 저 부분이 제일 부럽긴 한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우리 트위터에 공유해야 되는데.
아 그래?
제가 공유할게요. 이야기하고
아, 네.
계세요.
아 네. 저는 이게 그 프레임워크 자체도 그렇지만 약간 예전에 리눅스나 그런 것을 윈도우 쓸 때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 거, 그러니까 OS랑 장비를 따로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뭐 델을 좋아하면 델을 사고 나는 뭐 싱크패드지 그럼 하고 약간 그런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맥에 정착한 뒤에는 사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거 요즘 싱크패드 너무 잘 나왔는데 아니면 프레임워크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해도 나는 요즘은 해킨토시도 망한 것 같은데 뭐 못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
아, 해킨토시 진짜 아직도 해요?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지 오래된 거.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좀 많이 아쉬운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재미는 좀 없었다. 많이 맥북에 나름의 재미가 있지만 장비 고르는 재미는 좀 예전만한에게는 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갖고 싶던 노트북 되게 많고.
그렇죠. 그 해피 그 XPS 그 예쁜 디자인 매트한 그런 질감 막 이런 거랑
아, 그렇죠.
그 레노버 맞지? 싱크패드 네, 그 빨콩 막 이런 거.
그렇죠. 지금은 애플이 나한테 주어진 거에서 선택을 해야 참느냐? 한 년 더 참 1년 더 참느냐? 아니면 이번에 바꾸냐? 아,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돼서.
그렇죠.
그런 건 좀 아쉽다. 저는 만족하긴 하는데.
근데 왜 뭐 실패? 근데 그 아이폰이랑 연동 안 되고 이런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아이폰이랑 연동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에어드랍을 한다든가.
에어드랍 아까 말했잖아요. 로컬 샌드 DHH가 그래 깔아줬다고.
잘 돼요. 해보셨죠?
로컬 샌드라는 앱 해보니까 전 에어드랍보다 좋은 것 같아.
그렇구나.
에어드랍은 물론 이거저거 공유할 수 있지만 가끔 연결 안 되면 좀 짜증 나잖아요. 안 보이고.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죠.
로컬 샌드는 어차피 OS도 안 가리고 심지어 예, 아이폰에도 앱 깔면 되고 무료고. 그래서 그냥 뭐 발견하면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에어팟 일로 붙이고
그런 네. 거는 이제 일일이 블루투스처럼 해야 되는데 저도 네. 요즘 에어팟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애플이 더 짜증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 지금 이거 노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전화 오면 연결 끊어버리고
근데 그거 설정 있는데?
그래요?
네 설정이 저도
저는 요즘에 그냥 기계마다 하나 하고 또 에어팟 이거 귀 빼면은 또 끊기잖아요. 그런 거 싫어서 요즘에는 그냥
저 지금 오래돼서 좀 헷갈리는데 무슨 설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데에서 에어팟을 뺏어가는 거.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되게 짜증나는데 누가 알려줘서 설정을 끄니까 그냥 내가 붙은 거에 그냥 내가 옮겨가고 싶을 때 옮겨가는 게 저도 막 아이패드 이거 다 있으니까 막 회의 중에 막 뺏어갔다가 돌아왔다가 막 엉망진창 이게 뭐야 그랬는데
저 너무 요즘에 애플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더넷 테더링 붙는 것도 그냥 맥북에 세정 딱 누르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드링 연결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재미는 없어요, 확실히. 그냥 이제 그 노트북 사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리눅스 저 우분투 한참 썼었는데 그때는 그 세팅이 재밌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짜증은 나지만 그 뭐 약간 프로그램 짜고 디버깅 하는 것처럼 뭐 안 되는데 뭐 포럼 찾아가지고 하니까 카메라 보이고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었는데
도팅된 막 스크립트 같은 거 짜놓고 막 네,
지금은 그냥 돈 주면 완제품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요.
저도 그랬는데 CP 쓰시는 거 보고 조금 아 재밌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저거 보면서
전 다시 보면서 아 역시 세팅은 너무 짜증나겠다. 근데 DHH가 이거 리눅스 이거 노트북 쓰는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말했거든요. 비슷하게 옛날에는 이거 재미가 있었는데 이런 설정하는 요즘엔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막 불편하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그런 재미가 있다 다시 찾았다.
오랜만에
약간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막 스크롤이 갑자기 끊겨. 이거 짜증나는 거지. 이거 그치. 내가 지금 스크롤 끊기는 것도 찾아야 되는 거야. 뭐 다른 것도 아니고.
CP 사신 사양으로 맥북으로 사면 얼마 정도 나와요, 저거?
맥북은 근데 정확히 그 애플 칩이 더 좋으니까 성능상으로는.
그러네.
맥북 에어 지금 제일 싼 게 얼마죠? 맥북 에어 제일 싼 거랑 비교해야 되는 것 같아요.
150쯤 하나요?
근데 비슷한... 메모리가 32기가지 않아요, 저게?
예, 네, 근데 애플은 크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얼마? 저 99달러짜리예요, 저거?
네, 1000달러 정도로 보면 돼요, 이거 딱.
그러면 한 지금 일테라에 140만 원 뭐 이 정도 하겠네요. 그냥 원가만 하면.
맥북 에어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130만 원부터네 지금 맥북.
근데 저거 8기가 램일 거예요.
그래도 애플은 그 M 칩은 그 디스크 거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0권은 싸.
네. 근데 가볍게 쓰려면 130이면 나쁘지 않죠. M2.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M2가 8기가 8코어에
SSD가 근데 용량이 140. 작네요. SSD 지금 1테라 가면은 훨씬 비싸긴 하네요.
그러면 200 넘어가죠 여기는. 여기는 뭐 얘는 사실 메모리랑 디스크로 그쵸. 돈을 버는 것 같은 기분도 맞죠. 저는.
얘는 메모리랑 디스크 그냥 사서 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쪽으로 가격 경쟁이 붙으면 좀 이득이 그쵸. 있고 그쵸. 저 사양에서는 오히려 괜찮네요. 맥북이.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저기 삼성이나 LG 그램이랑 비교해야죠. 정확히는.
아, 그렇죠. 그램 진짜 비싸요.
네, 그램 근데? 비싸잖아요. 근데 얇아서, 그램 가볍 거였잖아요. 근데 얘 바깥 보면 엄청 얇진 않은데 괜찮아. 나름 만족할 만한 정도의 옛날 무식한 노트북도 아니고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한 사촌 동생 있으면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연구해서 써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리눅스 깔아서
편한 거 처음부터 편한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괜찮을 것 같. 근데 저는 이거의 장점은 진짜 저도 잘 모르고 샀지만 리눅스 깔아서 쓰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윈도우였으면 재미 없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이거 최대 이 하드웨어의 최대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 자랑하긴 애매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 풀플랫. 오, 완전히 펴지네요.
풀플랫. 180도로 펴지네요.
이걸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풀플랫이 돼서 약간 부담 없다?
풀플랫 괜찮죠.
얘네들이 그리고 비즈니스도 하더라고요. 기업한테 단체로 우리 거 사면 좋다. 그러니까 애들 마인드는 뭐 직원들한테 뭐 고장 나면 메인보드 바꾸고 뭐 키보드 나가면 하고 뭐 그런 마인드긴 하던데 이렇게 배송을 안 해줘서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은 약간 윈도우를 그렇게 미는 것 같아요. 회사들한테 델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쌀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물론 조립 그쵸. 조립을 안 해서 줘서 그렇지. 괜찮아 보였어.
직원 하나 뽑아서 조립시키면
인건비 비쌉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유했더니 좀 들어오셨네요. 이제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네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나? 할까요? 아니면 다른 거 먼저 할까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먼저 할까요? 네. 뭐 사실 저희 말고도 많이 다뤘을 맞아요. 다 아시는 얘기들이라서
네. 이걸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 요약은 네. 뭐 사실 다들 너무 큰 사건이어서 다들 아시긴 하실 텐데 지난 19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한 오후 4시쯤 이제 딴 나라는 국가마다 좀 시간이 다르겠죠. 네, 오후 4시쯤 저는 회의 중이라서 잘 모르고 있었고 그냥 처음에 들은 거는 누가 애저 장애났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트위터를 봤더니 온갖 그 블루스크린 화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윈도우가 블루스크린으로 맛이 가고 있다. 그리고 뭐 어디에 뭐 비행기에 뭐 그 뭐야 그 셀프 체크인 하는 거 다 블루스크린 나오고 뭐 어디 뭐 뉴스 사이트 나가고 뭐 열차 티켓 뭐 안 되고 막 이런 거 계속 들리다가 이게 조금씩 정보가 나오면서 이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가 클라우드로 무슨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윈도우즈의 커널과 충돌이 나면서 이제 블루스크린 이제 요즘 이제 BSOD 블루스크린 오브 데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예. 그래서 BOSD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거로 하면 한 이게 클라우드 이게 보안 업체인데 기업용 보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은 저거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돈 내고 대부분 타격 받은 데가 다 기업들이고 이제 팔콘이라는 에이전트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했고. 그쵸.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 컴퓨터에 깔리는 거예요.
네.
컴퓨터에
네.
깔려서 뭔가 정보를 수집해서 그쪽 클라우드,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진짜 잘 몰라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왜 어플리케이션이 커널까지 이렇게 에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도 프로그램 잘못하면 예전에 블루스크린 떴잖아요.
아, 그런
거. 그쵸.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메모리 참조나 뭐 이런 거 잘못해서 한 거잖아요. 어때 보면
아 그냥 메모리 참조 잘못해서 아
그럴 수 커널을 있죠. 뭔가 에이. 완벽하게 만들면 커널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또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트위터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개방형? 애플은 완전 폐쇄형 좀 넌 아무것도 오지만 넌 여기만 있어 막 이런 느낌이고 애플은 좀 개방형을 일단 선택을 했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 몰라도 아마 애플은 사실 여러 디바이스를 좀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이점이 있지 않나 싶긴 하고 이게 2007년인가? 2009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시만 EU에서 유럽에서 시멘텍하고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시멘텍도 똑같은 보안 회사잖아요. 근데 윈도우가 커널 못 들어가게 저기도 검사해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건 MS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독점처럼 EU가 판단을 해서 열어라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긴 거 그때 이겨 시멘텍이 이겨서 MS가 커널도 들어오세요. 이제 유저 그러니까 뭐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이제 보안 업체들은 보안 프로그램은 커널까지 접근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비스타 때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그래서 결국 열게 됐고 그게 지금 여태까지 이어져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저도 이제 자세히는 안 읽어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뭔가 연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 커널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커널이랑 상관없이 하다가 죽여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게 커널을 연 여파로 저렇게 되면 MS가 다시 이거 봐라 너네 때문에 이러잖아 라고 하면서 막을 여지는 생기겠네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재판지도 오래됐고 또 그럴지도 모르죠. 사실 좀 너무 충격적으로 다 무너지긴 해가지고
이제 장애 수습하고 이제 재판전 돌입한 거예요. 네.
뭐 이제 슬슬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넘어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기사로 나오긴 했어요. 이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사태 때문에 그 어디죠? 보험업계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서로 보험을 막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잘못이어도 어쨌든 보험사는 뭔가 재난보험 만들었으면 뭐 천둥쳐서라고 그냥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은 했지만 어쨌든 보험이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하는 걸 어긋나서 보상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되니까 보험업계들이 보상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공항 뭐 비행기 뭐 못 든 거 그런 거 보험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막 예상 밖에 엄청나게 결항을 일으켰으면은
제가 본 거에선 델타 항공이 제일 많이 피해봤는데 3일 동안 항공편의 3분의 1이 취소됐대요. 이것 때문에
와
그럼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아, 그리고 원래 취소되면 뭐 취소됐나 보다고 일부 줄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뭐 티웨이 항공인가 제주 항공이 뭐 비행기 바꿔치기 할 때 유럽 쪽 보면 보상금 어마어마하게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못 든 거 자체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그냥 회사 잘못이잖아. 항공사 니네가 그걸 선택했으니 그러니까 아마 걔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상금 청구하면 비행사들 이제 자체 보험으로 해결할 거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이 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청구는 하겠지만
서로 싸우겠죠.
이게 꽤 심각할 것 같다는 그게 있었어. 어쨌든 보험업계가 타격을 심하게 받을 거다.
그렇겠네요.
예측을 벗어나서.
근데 이게 왜 처음에는 왜 애저라고 그게 결론이 났을까요? 그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 처음에 배포가 되면 이제 사용자 컴퓨터는 하나씩 다운될 거잖아요. 근데 애저나 윈도우 서버는 그냥 서버가 죽으면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 서버가 많이 죽어 그러면 천몇백만 명이 그냥 못 쓰는 게 한 번에 티 나는데 사용자 컴퓨터가 한 대씩 죽으면 이건 티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네, 예를 들어 저희처럼 맥 쓰는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내 친구도 다 말썽한데 애저만 안 돼. 애저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알려져. 그리고 뉴스 보면 애저 안 된다도 있고
GitHub 뭐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 된다. 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약간 처음엔 MS 클라우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찾지 못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도 윈도우가 있을 거잖아요. 애저 안에도. 리눅스와는 괜찮고 윈도우즈 인스턴스가 이제 똑같은 문제로 기업용 클라우드 이걸 설치해 놨으면 걔가 깨지면서 결국 서비스까지 문제가 되는 현상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면 네. 만약에 그 클라우드 애저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윈도우였다. 이러면 뭐 다 같이 죽는 거고.
그렇죠.
대박.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애저 문제라고 막 인식되고 하다가 어느 순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문제라고 생각보다는 좀 빨리 알려진 것 같아요.
빨리 알려졌어요.
왜냐면 그거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MS가 알렸나? 어디서 알렸는데 저도 기사에서 갑자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금방 얘기 나오면서 클라우드 같은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데?
그 블루 스크린에 뭐 이름이 떴었죠.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파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 블루 스크린에 무슨 파일 이름 같은 게 떠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다 같은 이름이니까 아마 얘 빨리 찾은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네요. 여기 뭐.
이건 좀
확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 더 비기스트 에버 글로벌 아웃테이지 레슨 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설명한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글을 보면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파탈이 난 건 csagent.sys라는 프로세스가 해서 난 거고 그 R8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R9D로 옮기는 MOV라는 어셈블리 주소가 실행되는데 이 R8이라는 이 주소가 잘못된 참조 주소여서 여기서 이제 파탈이 난 건데 이게 뭘 한 거냐 하면 그 윈도우의 네임드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 이름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냥 대충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가짜 파일 같은 거 만들어서 악의적으로 하려고 그걸 막으려고 아. 이제 규칙을 클라우드에서 계속 내리더라고요. 옛날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로컬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동적으로 그냥 계속 꽂아 넣는 것 같고 그 정책 파일 이런 파이프 이름이 악의적이고 이럴 땐 어떻게 조치해라는 그 규칙 파일이 정책 파일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C-000291 뭐 이런 파일들이에요. 그게 새로 딱 내려오니까 아까 그 CS 에이전트가 새 파일을 읽어서 실행을 딱 하는데 아까 그 잘못된 그 어셈블리 명령어가 근데 왜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지는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파일 읽으면서 하면서 이게 그때 블루스크린이 그냥 빵 그렇죠. 터진 거.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팔콘이 저 정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순간 그냥 갑자기 파탈 빵 나버린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네. 다.
근데 이렇게 정책 내리는 건 사실 기존 전통적인 백신도 다 마찬가지긴 해요. 다만 이제 전통적인 백신들은 그 시스템 어드민이 약간 그 정책 파일을 내릴지 말지 결정한 경우가 많고 근데 어쨌든 회사 컴퓨터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내려오긴
정책
하죠.
정책 관리자가 여기서 승인하는 순간 이 컴퓨터들이 다 배포돼서 실행되긴 하죠.
약간 무중단 그 배포로 그냥
그렇죠.
근데 다 내려 그냥
항상 결정이 내리는 거죠.
근데 약간
거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업체들은 약간 그거를 자동 윈도우로 치면 자동 업체치 항상 자동으로 할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뭐 혹은 중간에 관리자가 한번 검토하고 할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있는데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왠지 그런 옵션이 없어갖고 우리가 하면 그냥 전 세계 한 번에 배포해. 어떻게 보면 진짜 빠른 거야. 잘 만들었어.
그렇죠.
전 세계 윈도우를 한 번에.
저는 근데 그렇게 아까 말한 우리의 사례로 하면은 애저 안에도 팔콘을 깔아서 클라우드스트라이크로 하고 있었다는 건가?
아 그쵸.
그 생각도 들어. 그럼 애저 윈도우들. 안에서도 클라우드스트라이크를 쓰고 로컬도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쓰고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회사였던 건가?
그쵸. 아, 그렇기도 하고 저희 회사분하고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에도 뭐 설치했다가 지웠다 뭐 그런다는 거 보니까 그냥 사실 고객사도 우리 인스턴스에 보호하려고 뭐 깔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와. 생각했어요.
사실 뭐 리눅스도 그렇고 사실 백신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또 로컬에서 안 돌리고 로컬에서는 파일만 수집해서 뭔가 거기서 하니까 약간 부담 없어서 깐 거 아닐까. 그쵸. 근데 어느 정도 규모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서버에도 깔아야 되는 걸로 알아요 백신. 그러니까 민감한 막 금융이나 이런 데라고 치면
그렇겠죠 대부분. 그리고 이 그래서도 사실 걔네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밝히진 않았더라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직까지도 조사 중인지 뭐 공개 안 할 내용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에서 의심하는 게 카나리 배포를 안 한 것 같은데 현상으로 봤을 땐 그냥 한 방에 다 뿌린 것 같은데 네. 왜 카나리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아니면 카나리를 안 할 거면 니네 내부에 없어? 이 프로세스? 나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증 이렇게 하고 나가야 당연히 나가야지 이거를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되나? 이런 이게 이 글 자체는 요 문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무엇을 배우면 좋겠는가 라기 때문에 그 배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 생각하면은 롤링으로 띄우면서 에러 나면 아예 안 띄고 멈추잖아요. 거기서.
네, 그렇죠. 이건 사용자 단에서 났으니까 뭐 알 방법은 없지.
그렇죠, 그렇죠.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거를 사용자 단에서 에러가 나는지 검출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블루 스크린 띄면 검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블루 스크린 나한테 보내지도 못하고.
그쵸. 이게 그래서 복구가 이게 더 큰 문제가 이제 복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구 방법이 뭐냐면 아까 그 정책 파일이 읽으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복구 모드 있잖아요. 복구 모드라고 그러나?
안전 모드?
안전 모드?
리커버리 네. 모드 이런 거예요.
예, 예. 안전 모드 모드로 켜서 네. 저 파일을 찾아서 저 파일을 지워요. 그리고 리부팅을 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 파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데요? 어떻게
근데
보면?
블루스크린이 떠 있으니까 자동으로 뭘 복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
리모트에서 못하고 무조건 그 부팅을 접근해서 네. 부팅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게 어쨌든 다 지금 비즈니스 컴퓨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버군은 좀
그렇죠.
외로 치더라도 그럼 사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서비스들은 요즘에 VPN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뭔가 점수 랭킹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에 백신이 깔려 있고 뭐가 있으면 몇 점 이상이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지메일에 접속하게 해주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하도 보안이 털리니까. 근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지어도 부팅했잖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안 깔렸네?
아,
안 깔렸네? 못한다. 그럼 일 못하지.
와.
약간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마 보안 담당자들이 그때 급하면 이제 그걸 확 낮춰줬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여파도 있죠. 그 파일 지우고 그 부팅했을 때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안 깔리면 어차피 우리 막 못 들어오거나
네. 그럴 수도 있죠.
일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 보안 정책 담당자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배제도 그쵸. 시켜놨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과로 나온 게 이제 850만 대가 걸렸다고 추산하더라고요.
아직 이번, 못 살아난 그러니까, 애들도 많겠는데요.
뭐 그런 아직도 많이 못 살아났다고 보는. 그러니까 제가 본 글에서는 4일 지났는데도 대부분 아직 복구. 왜냐면 이게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한 번에 버튼 눌러서 850만 대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사진도 봤거든요. 이렇게 그 어떤 회사의 IT 관리자라는 사람이 뒤에 노트북 수백 대 쌓아놓고
와.
이제 직원의 윈도우 날라간 거 깨진 거 다 일로 온 거죠. 이제 하나씩 켜서 지우고 리부팅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자기 주말에 집에 못 가요. 뭐 이런 그러면...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걸 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전체 윈도우에서는 이게 한 1%는 안 된다고 해요. 사실.
그렇죠. 예. 왜냐면 이거 비즈니스 컴퓨터들에만 주로 깔리고 예, 그중에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쓰는 사람들만
하지만 사회 여파는 엄청 컸죠. 네.
저 이 여파를 보면서 윈도우즈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았어요. 내가 그 리눅스 컨테이너는 정말 그렇게
아니죠. 리눅스 다운되면 더 심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역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엄청난 회사구나.
아, 네.
이게 이 정도 많이 깔려 있다고?
그렇죠.
저희도 깔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 이야기하려고 했지? 여러 가지 여파를 뭐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소프트 엔지니어가 레슨런 해야 할 거는 또 그런 배포 카나리 외에 또 뭐 있었던
근데
거예요?
근데 아까 배포 그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정책 만들고 하면 금융권 배포하는 것처럼 되는 거야. 금융권 그렇죠. 배포 아시겠지만 배포하잖아요? 승인은 무조건 딴 사람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승인 자기가 배포 못해요.
같은 사람이
무조건 다른 사람이 검토하고 배포. 아까 말한 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배포하고 그거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배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자동화 이런 거 불가능한 거지.
약간 큰 일이 천천히 전파되는 정도의 느낌이긴 하네요. 들어보기에는 느려지는 거.
그러니까,
배포가 느려지는 느낌인데요, 그냥 들어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피하는 게 이제 카나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사실 뭐 그냥 자동화하고 최소화하는 거죠. 뭐 여기서 그냥 뻔한 얘기예요.
맞아요.
뭐 구성을 코드로 취급하세요. 네. 뭐
코드로 취급하면 테라폼 그거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고 DB 네. 수정했는데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는 아무튼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케이스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차피 블루 스크린 떠서 걔가 이벤트 못 주면 아 뭐
그렇죠.
CA 에이전트 알 수는 있겠죠. 배포했는데 얘가 죽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커넥션이 안 맺어지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그냥 우리 소프트웨어 정으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끼리 격리시켜라 이런 건데 보안 프로그램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감시하라고 만든
그쵸,
거니까.
다 감시하라고 만든 건데.
걔는 뭐. 격리가 되면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니까 격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되게 어려운 엔지니어링이긴 하네요.
약간 그쵸. 말한 대로 윈도우가 애초에 잘 만들었으면
갑자기 윈도우가요?
뭐 그럴 수도 아 근데 뭐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게 결국 사실은 예상치 못한 데서 터진 걸 거 아니에요. 정확한 문제는 모르지만
아, 그쵸.
분명 얘네가 뭐 방어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 해놓고
네.
괜찮을 줄 안 건데 뭐야 지금 아마 하면 아 여기 버그 있었네 뭐 이런 걸 거잖아요. 사실 원래 큰 문제일수록 사소하더라고요. 네. 실수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몰랐으니까 못 막지 않았을까. 알면 막았겠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안에도 다 배포 나가기 전에 검사 테스트 있는데 거기서 하필 누락된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번에 나갈 수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닐까.
뭐 이 사람 윈도우 컴퓨터는 뭐 조금 달라가지고 다운 안 됐다거나.
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약간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가 완벽하지 않은데 사실 우리도
장애를 막을 수
이건 사실
막을 수 없죠.
이건 사실 로컬에서도 테스트에도 안 걸리고 저기 런타임에도 돌려야 되는
그렇죠.
런타임에서 그렇죠. 어쨌든 그 아까 그 주소 거기를 건드리는 코드가 돌아야지 블루 스크린 뜨고 문제 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우회해서 갔으면 윈도우즈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궁금하네요.
윈도우는 대책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윈도우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뭐 드라이브 안 맞으면 블루스크린 뜨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부터 뭐.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 한국 정부의 방식은 이만 이런 일 발생했으면 이제 불려가서 대책을 내놓으라 하는데 사야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말도 안 되지 네. 않나. 그걸 대책이 어딨어. 그 문제는 안 발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사실 없.
아니요, 안 발생할 수 있는. 이건 사실 미국이니까 아마 이거 보험으로 엄청나게 MS가 만약에 보험료 많이 물어내줘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금융치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이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무튼 타격 클 것 같아요.
많이 클 것 같아요. 벌금도 그렇고. 그리고
우선 신뢰가 없어서 기업,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경쟁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압도적으로 1위니까 이렇게 터졌는데 그럼 꼭 이러면 다른 툴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애가 없으면
좀. 근데 다른 툴이어도 이런 방식이면 똑같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믿고 뭐, 가는 거죠.
다 그렇긴 하죠 사실. 크라우드 그렇죠. 방식이란 네. 게 결국은
네. 다른 애들이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커널까지 안 건드리고 약간 바이러스 조금 못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건드립니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저는 사실 그냥 보안업계는 알지만 같은 IT 종사자로서 언제든 나일 수 있다 저게 라는 생각으로 살긴 해요. 그냥 사실 뭐 나만큼 속타겠냐 쟤네가.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속타겠지 쟤네가. 훨씬 답답하고 이런. 네.
이번에 근데 뭔가 재밌는 거 중간에 왔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 가짜로 막 사진 찍어서
그쵸.
영상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였지? 내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사한 지 뭐 며칠 안 됐는데 네. 배포하고 해고당했다 막. 그거 가짜였잖아요.
네, 가짜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로고 있는 데서 사진 찍은 게 합성한 것 같고. 네.
합성했는지 진짜 사무실 앞에 가서 찍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막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주가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제 옆자리에 있는 분이 예전에 클라우드 플레어 장인할 때마다 주식 사면 오른다고 그래서 봤는데 여기는 보험이 걸려서 그런가. 근데 주식 떨어진 데 좀 늦게 걸렸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생각보다 장인한 날은 안 떨어졌는데.
근데 그게 장인났을 때 그 장시간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우리 오후 4시였으니까 지금 보면 19일날 350달러 345달러였는데 지금 259달러거든요
애들 시총이 얼마인 거예요?
628억 달러
원래 천억 달러였네. 천억 달러면 얼마야? 100조? 넘는 건가?
그러네요. 돈 잘 버는구나.
하여튼 요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뭔가 어떻게 내놓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저는 뭐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 업계에서 불신을 준 거는 그쵸. 확실하죠. 예. 네.
백신 약간 보안 때문에 깔아놓는 건데 네. 애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약간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항공사마다 이번에 사건 터진 거 다른 것도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LCC 항공이나 몇 개 한국에 보면 한국 기준으로는 다 막 못했다 그랬잖아요. LCC 항공사들이 오히려 똑같은 그 항공 시스템을 쓰는 것 같은데 예약이나 이런 거. 근데 그걸 또 그 특이한 게 OS를 선택해서 깔 수 있었나 봐요. 그걸 받아다가. 그래서 LCC 사고 나고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했던 윈도우 서버에 그걸 설치한 것 같고 대한항공이나 이쪽은 리눅스 서버였나 봐요. 대한항공이 최근 몇 년 전부터 AWS 전환 완료 막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전에 윈도우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AWS 서밋 가면 대한항공 발표 사례가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윈도우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원래 윈도우였으면 대한항공도 같이 엮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대한항공 아시아는 괜찮았던 것 같죠.
네.
근데 나머지 LCC 항공사들은 오히려 더 비싼 윈도우 서버 쓰면서 다 장애 여파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제가 외국에서 봐서 그런가 약간 영향을 서양이 훨씬 많이 받고 동양은 좀 조용한.
저도 뭐 그쵸, 독일 그쵸. 무슨 항공사 무슨 네. 뭐 방송사 그렇고. 뭐 이런 데가 멈췄다고.
예, 네, 유럽 뭐 미국 이런 거 네. 계속 봤는데 아시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시아는 뭐 쿠팡급이 내려갔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네. 없었잖아요. 거의.
뭐 일본 뭐 내려가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보인 것 같아서. 뭐가 차이가 있나? 뭐 아니면 해외에서 훨씬 그게 점유율이 높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맞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점유율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 전통적으로 사실 예전에 융성했던 게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원래는 옛날에 윈도우 서버 시대였죠. 막 IIS나 이때.
아, 그렇죠.
그래서 그쵸. 한국도 보면 게임 회사들 엄청 많이 써요. 윈도우 아직도 단넷 많이 쓰고. 그래서 약간 그 차일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어떤 게임사는 내려갔다고 했는 것 같은데. 게임 쪽도. 근데 한국 게임 회사들은 서버 쪽에는 그걸 안 깔았는지 이슈가 없었던 것 같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안 깔았는지.
그것도 따로 찾아보질 못했냐.
무슨 게임 하나도 못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안 회사들이 오래됐는데 얘네는 2011년에 만들어져서
걔는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오래 어떻게 보면 신생으로 커가지고 지금 1위까지 그러니까 치고 올라온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서버군으로 치면 IDC만 쓰던 세상에 클라우드 AWS 같은 걸 가져온 느낌이었거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래서 저희 44비치 동영상 좀 보면 옛날 거에 데이터독 막 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 검색하고 다른 쪽 사이드에서 보면 한국의 그 테마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때 시절에 제일 핫했던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였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엔지니어인데도 이제 알잖아요. 한국의 테마 좋아하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미 한번 떴던 주식이긴 해요.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 장애 소식을 우리 회사 주식 슬랙방에서
아 그래요?
장애났대요 막 이런 거.
아 그리고 저도 약간 처음에 들을 때는 그 애저 장애났다는 얘기를 회의 중에 먼저 듣고
저도
나왔는데 클라우드 그러니까 영어로 보기 전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니까 저는 클라우드 말고 클라우드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게 뭐 파업이 났나 그랬는데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어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회사. 근데 딱 근데 CP는 바로 우리도 이거
하지만 우리도 쓰고 있었다.
우리도 쓰고 있었다.
근데 원래도 안 쓰고 있었는데 원래 다른 거 썼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워낙 뜨니까 보안 담당자분한테 몇 번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안 썼는데 하필 또 쓴 때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테일스케일도 최근에 보고 있었는데 테일스케일이 이제 이렇게 서버랑 인증해서 백신이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데 테일스케일이 유일하게 지원하는 그 백신 연동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나야. 이런 거 보면 진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런 거에 선두주자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여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글이 위즈라고 보안기업 하나 인수하려다가 30종가에
맞아요 봤어요.
엎어졌거든요.
그래요?
걔네들이 거부했거든요 위즈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인가? 근데 걔네들이 백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백신을 한다면 자기들이 엄청 더 뜰 것 같아서 그만한 건가?
지금 기회인데 우리 팔 때가 아닌데?
근데 그 기사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뒤집어졌어요?
네, 위즈가 거부했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위즈가 백신 파는 것 같진 않았는데 약간 클라우드 보안하는 거는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백신 사이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와 그래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포춘 500대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이었네요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면서 주식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 테마 주도 보고.
그렇죠.
10달러 기프트 카드 준대요 사과의 의미로.
누구한테요?
그 누구한테?
사용자당 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직접?
그 850만 대 사용자한테 준.
우버이츠 파트너들에게 우버이츠 기프트 카드.
파트너?
주는. 저게 아직 사실 저도 봤는데 약간 저게 페이크 뉴스인지 아닌지 조금 명확치 않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테크크런치에서 본 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메일이 지금 전송됐다고 얘네 발로.
사실 아니에요?
10달러. 예? 근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10달러를
저도.
사용자당 주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잖아 이게. 아니면 계약하는 회사 담당자 한 명한테 주겠다는 건가?
여기 나오네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변인 케빈 베나치가 회사 측에서 기프트 카드를 보냈다고 확인해 줬대요.
그러니까 고객을 돕고 있는 팀원과 파트너니까 아마 이게 IT 담당 부서 사람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야? 약간 밥 못 먹고 일하니까 밥 먹으러 우버이츠 보내주고 이거네.
그럴 것 같네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파트너스.
지금 집에 못 가고 회사에서 일하니까 약간 배달의 민족 이거 쿠폰 준 거네. 그거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10달러면 한 끼밖에 못 사왔잖아.
그러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이거 파트너 쪽 그 대표가 최대한 그 성의 보이려고 자기 예산 안에서 보낸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
설마 이거를 진짜 보상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트너한테 연락 온 거죠. 아이고 미안한데.
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컴퓨터 한 대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근데 이거 그럼 태그 크런치가 이거 약간 제목을 악의적으로 썼네요.
아 그러네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장애에 대한 사고의 의미로 1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보냈다.
제목은 다 뽑아야지.
그렇죠. 네. 약간
네. 원래 사람들이 자세 안 읽으니까.
우리나라 뉴스 보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똑같구나.
근데 저도 이게 개인 사용자가 못 겪으니까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가 윈도우 있어도 생각해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개인이 깔 일은 없고.
저도 처음에 완전히 상황 안 돼. 저 집에 윈도우 PC가 한 대 있어서 지금 켜볼까? 뭐 이렇게 키면 꺼지는 건가? 이런 생각 하는데
이미 패치한 거 아니야?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없죠. 제 거 개인 PC.
아, 보안팀에 가서 깔고 싶다고.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약간 명, 이렇게, 막 이렇게. 스크린 많은 데서 다 블루 스크린 있는 막 희대의 사진들이 막 엄청 많이 찍혀.
아, 저도 그거 회의실에서 윈도우 다 해놓고 파란 화면 뜬 거 사진 봤어요. 저는 오늘 일 안 한다.
더 스피어 그거 블루 스크린 그거 진짜예요.
근데
그거 가짜죠.
가짜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아무 모르겠어요. 근데 저 여러 장 봤거든요. 네. 근데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찍었으면 진짜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최승우님이 말했는데 빅맥 세트도 못 사 먹는 10달러라는데 빅맥 세트 10달러 넘나요? 한국은 꽤 비싼 걸로 아는데
넘을 것 같은데요. 빅맥 세트
요즘 한국 물가가 비싸서
세트니까 10달러 넘겠죠.
세트는 그렇고 그 우리 미국 가서 먹는 그
인앤아웃?
인앤아웃이 10달러 넘지 않아요?
훨씬 넘겠죠. 10달러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먹을걸요. 요즘은
우리가 한국 물가에 익숙해서 그렇지 미국 의외로 또 싸게 사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햄버거 가면 다 20불은 다 이상해서.
아, 그래요?
네. 뭐만 먹어도.
근데 저 이거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봤는데 뭔 큰 장애 나면 원래 좀 뭔데 재밌잖아 해서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막 공항도 멈췄다 그러지 막 방송이 또 이제 금융도 멈췄다 그러지 그러면 이거를 대응하고 있는 그 어쨌든 잘 클라이언트들이 다 막 블루스크린을 죽었으면 그 대응하고 있는 IT 동료들 생각하면 정말 정말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금요일날 가족도 못 보고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잖아.
그 처음에는 못 잃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쵸, 그냥 파란색 뜬다고 계속 서포트 오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솔직히 전화 받을 때는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아, 그쵸, 뭐 깔았나 보죠.
그럴 리가 있어요? 블루 스크린으로 왜 나한테 그래요?
뭐 이상한 거 깐 거 아니에요, 계속.
리부팅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얘기 하고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윈도우 별로 없고, 뭐 여파 있겠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객센터 쪽이나 이런 데, 거기서도 처음 문의한 거 보니까 이상하게 블루스크린 떠요. 이걸로 시작하더라고, 스레드 보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있었어요?
그 밑에 팀에서, 예, 그 네트워크 팀에서 이런 데다 막, 그니까 그쪽 완전 전문 해주는 데는 없으니까 막 이렇게 보다가.
하긴.
거기, 처음에 거기 문제인 줄 알고 컴퓨터 계속 다운된다고. 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알려지니까 그때 딱 이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데. 약간 그런 데는 지금 보면 시간당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윈도우가.
일을
있죠.
못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게 저도 타이밍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금요일 오후에 아까 회의했다 그랬잖아요. 테일스케일 하면서 그래서 테일스케일은 백신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밖에 안 돼요 하면서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1등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 전주행가는 역시 어차피 뭐 브라우저만 쓰고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고객센터나 이런 데는 어차피 다 브라우저만 쓰잖아요. 사실 크롬북 같은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또 하필 또 타이밍이 이렇게 돼가지고
크롬북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크롬북에 또 그 전통적인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백신이나 이런 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 유선 꽂고. 근데 그런 거 쓰는 회사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쪽 고객센터나. 그리고 구글은 제가 듣기로는 개발자 아닌 사람들한테 다 크롬북 지급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아직 고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직도 고치고 있겠죠. 큰 시스템들은 됐을 거고
그 항공사들 그런 데들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거 알기로는 그 몇 시간 뒤에도 아직도 고치고
있다. 거의 한 4일은 간 거 같아요 최소한. 근데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지금.
맞아요 네. 19일이니까 지금 사실 5일 안 됐어요.
5일 6일 차거든요.
저 봤을 때 항공사는 그 프로그램 깔고 그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걸 파트너사가 관리해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서버에서 지우고 막 하느라 더 오래 걸렸을 거 같죠. 그러니까 확실히 대응할 수 있고 이 컴퓨터 안에 우리가 팀이 있으면 제가 그 지우고 한다는 거 알려졌을 땐 적어도 금방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오래 걸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납품하고 운영도 다 거기서 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IT 부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6일 지났다고 처음에 그 그냥 그 애절에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막 이미 몇 시간씩 흘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 탔을까 그 생각 들긴 해요.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책임을 물면 이거 깐 보안 담당자가 책임 질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냥 1등인데 그래서 1등 제품을 써야 돼 우선. 아, 책임 회피가 돈대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한 5, 6이 썼는데 왜 그걸 썼어? 왜 그걸 썼어 이렇게.
너는 왜 그걸 썼어 하면 좀 어렵잖아.
아 그런가. 아.
이게 묘하긴 한데
또 사회생활을 배워가 돼요. 네,
묘하긴 한데 남자한테가 지난 게 좀 편한 게 있다니까요. 또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이 와중에 AWS GCP 다 놔두고 왜 굳이 애저 써가지고.
아 근데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내 서비스가 장애가 났는데 어 뭐지 하다가 클라우드 장애래 그러면 아 다행이다. 그럼 안 되지만
맞아요. 저기 뭐야 ENG 낙교님이 적었는데 금요일 배포 금지라고 했는데 특히 발생한 시간을 역산해보면 10 몇 시간이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 사람이 배포한 거면 되게 목요일이에요. 새벽. 금요일이 아니에요. 목요일 그... 새벽이나
그쵸 그쵸 목요일 낮이 내겠네요. 네. 목요일 낮에 그 사람은 목요일 낮에 했죠. 네.
미국 기준으로는 금요일 아니었다.
그렇죠. 당한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당했. 아 그 그렇죠. 미국은 목요일 날 당했네요.
미국은 금요일 그럼... 아침 출근부터 당해.
아, 그렇죠. 아, 금요일 아침 출근. 아 어마어마한 어려워. 후속이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전 이거 하면서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막 여기저기서 또 싸우고 그러던데 어떤 데선 이거 보고 처음에 애저 클라우드 것만 보고 이것도 기사를 대충 봐가지고 뒤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안 본 분들은 아 이래서 멀티 클라우드 써야 돼. 역시 봐 애저만 쓰면 안 돼. GCP도 섞어서 막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또 부류가 있고 또 어느 쪽은 막 그 아 이래서 역시 망분리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근데 사실 다 따져보면 이거 클라우드 문제도 아니고 망분리에도 사실 백신 정책 같은 건 그냥 밖에 해놓거든요. 그럼 망분리에 써도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근데 약간 핵심이 막 계속 빗나가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이래서 이걸 해야 될 서로 자기 이익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뭐를 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배포 시스템 뭐 바꿨다고 뭐 되나.
근데 저는 이렇게 시스템이 그래도 소프트웨어라는 게 수십 년간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많이 발전해서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형 사고가 아, 그렇죠. 오히려 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도 뭐 그런 표현 받는 그거 뭐 있는데 비행기 사고 났을 때 하는 거 있던데 이렇게 구멍 여러 개 있는데 다 뚫었을 때만 사고 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어막을 쳐놨는데 운 나쁘게 다 구멍을 다 뚫고 가서 한 그 딱 고길밖에 없었는데 하필 그 길이 뚫렸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작살 나는 거. 네. 사실 멀티 클라우드 하는 거 당연히 뭐 멀티 에이전트 하는 거 당연하지만 사실 또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멀티 에이전트 했지만 다 윈도우였어. 그쵸. 그럼 다 작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애저랑 AWS 했는데 둘 다 윈도우고 둘 다 클라우드니까. 네.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백신도 멀티를 해야 되나 뭐 그러면 엄청 어렵잖아요. 이건 너무. 그래서 사실은 근데 BIT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너무 큰 재앙이다.
아 그렇죠. 다이트 아닌 사람들
다 이건 뭐야 이런 어 저기 승호님이 얘기해 주셨네. 스위스 치즈 이론.
아 저 스위스 네. 치즈 구멍이 다 다른데
네. 그게 이제 다 뚫렸을 때는 이제 장애가 난다.
일반인들한테 더 크게 와닿았던 사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아버님 물어보더라고요. MS 때문에 회사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공부해 보려다가 못하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낙연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올 초인가 일본에서 비행기 착륙하다가 불탄
아 맞아 서로 부딪혔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기장 출신 사람이 유튜브로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비행기 그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뭐 실수했다 그러면 이게 가이드를 잘못 이해해서 실수한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적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순간 착각이냐 막 그걸 계속 내려가더라. 우리는 그냥 실수네 뭐 이렇게 가는데 아, 그 실수도 뭐 가이드가 원래 잘못됐는지 이해를 잘못했는지 순간 착각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나눠서 쭉 내려가서 어 그런 노하우를 조금 더 가져와서 좀 개선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근데 이제 거. 그게 쉽지 않은 게 그런 것 같아. 그 항공 쪽은 그 사고 권역 민감하고 그래서 블랙박스도 그렇고 다 공개되잖아요. 네. 결국 계속 그걸 다 같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민간 기업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장애는 이제
그쵸.
자기들이 말한 거를 또 들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뭘 잘못했는지 다 따져보면 이제 서로 도움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기장이 막 말하는 거, 관제탑이랑 이게 다 공개되니까 그것만 막 녹화해서 그걸로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 비행기 사고 났을 때 그 음성 공개된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했던 그때도 아마 원래 프로세스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배포 프로세스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멈추세요라고 관제사가 말하면 기장님 멈췄습니다 말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췄습니다 말하고 앞으로 가고
아 그렇죠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게 다 녹음 파일이 있어서 네. 녹음 파일 들으면서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다 하고 여기서 보였나 안 보였나 근데 그거 보면서 시스템 프로세스 엄청 차이 돼 있구나 아, 이런 생각 장난 아니구나 이러세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자유도를 사람을 못 믿고 근데 민감하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외국에 있다 오신 분한테 잠깐 들었는데 한국은 이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안전요원이 이렇게 가운데 높은 데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지켜보겠거니 하잖아요. 근데 인종이나 뭐나 문화나 뭐 이렇게 많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제가 딴짓 하다가 못 지켜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그 안전요원 한 명이 이쪽 수영장 끝에 가서 발 뒤꿈치를 담갔다 빼고 반대로 와서 담갔다 빼고 계속하게 시킨대 프로세스로 딴짓 안 한다 아. 그걸 계속 시킨대 그리고 딴 사람이 오면 또 그거 하고 약간 프로세스 만들면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론 딴 핸드폰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짜증나는 거
따져보면
거죠.
사실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뭐 AI가 체크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불식 업무는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한 명이 빠져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로 치면 갑자기 커널 에러 낼 수 있는 거 진짜로 배포해보거나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제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약간은 내가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유효한 프로세스인지 아닌지 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로 가면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상한 프로세스가 나와 이걸 왜 하지? 막 이런 걸 막 나와버리는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아무런 의미 없는데 뭐 이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게 많죠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는데 프로세스만 생겨서 괜히 효율만 안 좋아지고 네,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네. 배포한 다음에 딴 사람이 승이네
근데 또 뭐 생각해보면 뭐. 가끔은 내가 만약에 카카오뱅크 써요 카카오뱅크 돈 넣어놨어 그렇게라도 해서 좀 지켜주는 아, 그렇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내 돈이면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또 이해 안 돼도 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전혀 의미 없진 않죠
근데 뭐 다 뚫어버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약간 그런 거 불만도 많고 그랬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이게 효율적으로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정답은 없긴 하죠. 사실.
근데 그래서 아까 항공사고 사례처럼 뭔가 이게 잘 많이 최대한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서로 배우고 좋은데 이게 항공이랑 다르게 이쪽은 좀 워낙 시스템이 엮여있고 막 민감한 게 많아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장애 공유를 서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저도 지금 여기저기 공유되는 거 보면 옛날에 내가 겪었던 거 똑같이 겪고 계속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블로그에 막 마이스케일 장애 나는 케이스 몇 개 블로그 정리한 거 있거든요. 그거 조회수 높았어. 계속 여기저기서 어떻 터지고 있어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이스케일은 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주지 않나 계속 터져.
근데 또 뭐 프로세스 항상 뭐 회고해보면 아 프로세스를 지켰으면 막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회고도 꽤 많잖아요
많게는... 아 그쵸 네. 있었지만 안 지켰다
네. 아, 이번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건 이번엔 네. 정말 그냥 나가도 되는 오류 수정사항만 있어서 네. 제가 카나리를 안 하고 그냥 배포를 했더니
보통 100번 배포했는데까지 문제였는데 101번째는
그렇죠 자해가 나고
또 있으면 좋긴 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레일즈 큰 거 하나 회사 거 진짜 오랜만에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배포하는데 CI가 한번 잡아주더라고요 테스트 코드로 거기 그러니까 서버가 그냥 안 뜨는 에러였는데 CI도 그 때문에 테스트를 못 돌린 거야 그래서 아 일어나서 아 이거 너무 안전하네 하다가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거 믿고 계속 배포했다가는 다른 데서 에러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어떻게 보면 또 덜 하게 되는 것 같아 예전엔 너무 민감해서 진짜 하나하나 다 눌러보다가 이제 좀 애가 믿을만하면 아이가 다 해주겠지 하면서 또 하다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부분 테스트 코드 짜고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자동화하거나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각이 안 나오면 거기 프로세스로 가는데 프로세스는 또 효율을 깎아먹거나 유지가 안 되거나 요거에 단점이 있는 거 같고
그렇죠
결국 그냥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그럴 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네,
진짜 맞아요. 사업이 크게 날아가는 거 아니면 그냥 자잘한 거 계속 맞으면서 가는 게 무책임한 네. 말인가요? 이렇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좀 크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진짜 그렇죠. 아, 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시작하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나중에 만약에 이게 자동화 해놨었는데 그게 오류였으면 네. 아, QA 엔지니어 막 인도에 1000명씩 고용해가지고 돌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보안 쪽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격리 안 되고 이렇게 커널을 건드리는 걸 배포하는데 이런 게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나? 저는 아직까지 맞죠.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이거
저는 확신한다는 건
왜냐면 없다고 사실 생각하기는. 백신 쪽은 룰이니까 사실 정상적인 파일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서 이게 차단해버리면 똑같이 생길 수 있는 정말 민감한 툴이긴 하죠. 네.
근데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격리돼 있다. 얘네 다.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격리의 노력을 다 해놓은 건데 그쵸. 그게 뚫려서 터졌지 않았을까? 네. 당연히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건 구성 파일이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딱 분리했는데 이거 이따가 터져버리고 막 이런 거 그쵸. 있는 느낌으로
아 이거 나중에 자세히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 예전에 저희 1년 전인가 카카오 장애였나 뭐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약간 우리나라 정부는 약간 그걸 자세히 공유하는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유되면 공개되면 그걸로 자세히 볼 수 있겠죠 했는데 또 그렇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유
우리, 아니면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안 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카카오가 입카카오에서 그 화재 회고하고 그런 네, 거 화재... 있었고
저는 그냥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클라우드 플레어도 대형 장애하고 한번 회고
아 클라우드 플레어는 약간 자기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
클라우드는
앞장서서
엄청 잘
아,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레어는 회사 자체가 하고 근데 우리나라 쪽은 그게 있는 걸로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IT 기관 산업 예전에 통신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유하는데 그 문제는 그 공유의 정도가 약간 그 비행기처럼 사실 약간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데 이 민감한 거 가리다 보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아 네 맞죠.
아 근데 전에 뭐 사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뭘 하긴 하는데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KT에서 뭐 실행 잘못해서 KT 망 다 날라갔을 때도
뭘 실행 잘못했죠? 기억이 안 나요.
KT에서 뭐 하청업체 와서 뭐 업데이트 하는데 뭐 명령을 뭐 잘못했나? 그래서 망이 다 안 됐었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현동 화재밖에 기억이 안 나요.
화재 말고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 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는데 뭐 사실 거기서 대책이라고 나온 게 뭐 하청업체는 혼자서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뭐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아, 그렇죠. 걔는 뭐 하고 싶어서 혼자 가서 그렇게 했으려나?
정규직이 하면 장애 안 나?
그러니까 정규직이 하면 안 나나? 뭐 이런 생각이.
근데 그거 말고는 또 할 것도 없기는 해.
아 그렇죠. 잘 해야지 또. 뭐. 없는데 그냥 좀 그런 거 보면 답답해. 저는 그냥 사실 뭐. 이런 문제나 돈 문제에 걸린 금융 서비스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일반 서비스 회사의 제 입장은 장애는 되는데 두 번은 안 된다. 반복은 안 된다. 또 터지는 건
백신 서비스도 약간 거의 반복. 금융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금융은 되죠. 제가 있는
아니 백신도 우리한테 영향을 그렇죠. 너무 많이 미치는데.
그렇죠. 사실 이 정도는 저는 카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카나리 했을지도 모르죠. 카나리 네. 했다가 멈췄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 멈춰서 800만 대 네.
그럴지도 모르죠.
카나리 서버가 블루스크린 카나리 돌리는 애도 블루스크린이니까
근데 제 생각에 또 이렇게 많으면 또 한 번에 배포도 못해서 애초에 롤링 배포되는데 반영되는데 오래 걸려서 뭐 저희가 봤을 때 큰 서버도 보면 막 서버 막 몇백 대 되면 사실 1번부터 100번 끝나는데 한 1시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안전하게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앞에 카나리가 약간 약해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배포 기술은 짱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배포했을까요? 한 번에 엄청난 스케일로 배포를
아 얘네요? 네.
배포 회사였다 사실은.
근데 약간 그것도 이해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이런 걸로 하면 빠르게 업데이트 안 하면 그쪽 서버 사실 해킹당해가지고 아하.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최대한 빨리 배포해야 돼요. 그래서 백신 아까 정책도 말하는데 어떤 데는 사용자가 그 관리자가 승인해서 배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 제로데이 취약점 늦게 들어오면 그것도 다 더 민감하지 그거는 해커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막기 전에 뭘 심었어. 그러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네, 빨리 그쵸. 배포가 돼야 되는 세상에 맞는 것 같아요.
보안 특성이 또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저도 보안은 모르지만.
풀일 수도 있겠네요. 노트북에도 설치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한 10초에 한 번씩 풀어야 되는.
근데 850만 대 한 번에 내려주는 거 뭐.
아, 좋다. 뭐 CDN, 요즘 CDN 많은데.
할 수 있죠. 네.
나중에. 나중에 보안 전문가 한번 해서 이게 소스 코드 누가 까서 그 장애 리포트 자세하게 나오면 좋겠다.
아, 그렇죠.
한데 이거 약간 고객사한테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약간 고객사한테 그렇게 하지 안심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어느 회사나 좀 비슷할 것 같은 안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지니어들은 그냥 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법무팀이나 그런 데서는 절대 안 되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뭘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 뭐 실수한 내용, 뭐 이런 거를 정리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거를 엔지니어들은 좀 그런 걸 뭐 열려 있으면
그쵸, 하고
뭐 해도 상관없어
하겠지.
하는데 이제 뭐
나중에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법무팀이나 뭐 뉴스 대응팀 이런 데서는 왜 우리가 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먼저 실수를 인정하나?
아니 그것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그 자세하게 공개했다가 소송이 엄청 불리할 수 있잖아.
어, 그렇죠.
아, 너네가 거, 진짜 재판. 실수한 게 맞네 하면서 소송 너네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런 거 공개 못 할 거 같아.
뭐 거기다가 우리가 아 이때 우리가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필 이때 못했다. 뭐 이런 걸 막 써 있으면 이제 하니까 아마 막 저는 많은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공개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도 소송하면 결국 그런 거 다 까던데 내부자요. 아, 그래서 아. 내부에서 텍스트로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말로 하라고 와서 미국 막 소송하는 거 보면 막 이메일 다 까잖아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들어가서.
이번 사건이 커서 사실 진짜 이제 아까 CP가 말한 대로 소송전이 이제 계속 시작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서버끼리 장애 나면 서로 이제 클라우드사가 좀 돈 깎아주고 막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랑 전혀 생뚱맞이 이제 항공사나 이 서비스 쪽은 분명히 보험사한테 청구할 것 같아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한테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항공사 한번 보면 고객은 항공사 가지고 소송할 테고 얘네는 또 쟤네 가지고 할 테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 몇 10년 걸리려나? 아 그러게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아는 건 이 정도인데 더 민감한 데서 장애 났을 수도 있을까 봐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 OS 이런 건 MS 아니었나 봐.
더 민감한 데면 병원이라든가
아니, 비행기.
아 비행기 아, 그렇죠.
운행 중인 아, 그러니까, 것도 OS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질 못한 거지 탔다가 문제된 네. 건 아니니까.
아, 그래도 비행기 내부 시스템이 그, 윈도우로 돼 있진 않겠죠.
그런, 거, 그런 근데, 것까지는 잘 되는데
근데 윈도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백신 깔았으면
아 백신 맞죠.
유심 달려있어
기차.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럴 때는 또 망분리가 좋은 거야. 아, OS도 그렇죠, 분리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용자 비행기에 우리가 이거 보는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 그냥 윈도우 깔았다고 생각해봐요.
아, 근데 그 말은 그냥 배포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 말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 배포하지 마. 그게 제일 안전해. 사실 맞긴 해요. 맞아. 금요일 저녁에 아니, 배포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근데 적어도 내 비행기가 떨어지진 않았으면 하는 거지.
아, 그거는...
다른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웹사이트 안 들어가도 돼.
항공 중에 업데이트 금지 뭐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요 다들.
그쵸, 아직도 고생하겠죠.
그렇게요 아직도. 그러니까 IT 서비스 담당들이 확실히 이번에 근데 약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이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윈도우가 필수가 아닌 회사들은 윈도우 탈피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스크린 약간 이슈가 더 어쨌든 보이잖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뭐고 어쩌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윈도우가 죽었잖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쓰는 다른 건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항공사만 봐도 대한항공 안 죽었잖아. 근데 제주항공이랬는데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번 게 OS 아, 서브 라이센스비도 안 받아? 윈도우 서버는 서브 라이센스비 받는데 이게 약간 결국 IT 그런 IT가 메인이 아닌 회사는 전통적으로 시스템을 한 번씩 갈아엎잖아요. 그럴 때 제 생각엔 리눅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굳이 사실 윈도우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니까 옛날처럼.
근데 뭐 저도 명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공감 못하는 게 진짜 아까 소송전 뭐 유럽에서 소송 얘기하셨지만 진짜 그 개별 OS에다가 서드 파티가 커널을 막 그렇게까지 막 열어서 하고 이런 게 진짜 올바른 방향인가 좀 약간 그래도 통제될 곳은 통제되어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백신 그 바이러스들은 커널 들어갈 수 있는데
살
따지면 커널을 얘가 침투해가지고 커널을 다 조작하면 그 밑에 도는 백신이나 이런 건 다 무력화되는 거긴 해요. 아, 물론 윈도우가 너무 안전하게 만들어서 바이러스도 커널 못 들어오는 거면 좋지.
아 그러면 윈도우만 그 커널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되네요. 진짜 여러 얘기할수록 고민되는 이야기네요.
윈도우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소송할지도 모르죠. 이후에 더 막겠다
아,
우리.
아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때문에
봤지? 뭐 그럴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 OSX는 이런 문제 없잖아요.
아니요, 있을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적어서란 말 있죠.
애플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애플 가끔 OS 업데이트
잘못한다.
애플 가끔 OS 업데이트 잘못해서 에러 난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긴급 보안 패치도 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파탈을 안 나죠.
저는 맥북 뭐 쓰면서 한 번도 블루 스크린 같은 거 떠본 적 없어요.
아, 저는 가끔 검은 스크린 나오잖아요. 여기 검은 스크린 나오죠. 그거 뭐
진짜요?
네, 커널 패널 패닉 같은 어 저는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럼 강제로 껐다 켜야지 되죠.
저는 경험 없어요.
맥 사용자가 적어서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죠.
바이러스도 맥도 있는데
아, 맞죠?
맥 사용자가 적어서 바이러스 만든 사람도 가성비 안 나와서 굳이 안 만들고
그런 수도 있죠.
게임도 안 만드는데 지금
아, 저도
바이러스를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맥 쪽은 바이러스 만들어서 가성비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맥이 확실히 IT에 있어서 그런가? 훨씬 확실히 예전보다 많아. 요즘은 근데 젊은 뭐 대학생들 이런 분들도 맥 쓴 사람 좀 많아진 거 같고.
그렇죠.
예전에 맥은 너무 고가의
맞아요. 요즘엔 이제 맥북 에어 때문에서 이거 리눅스 제가 대탑 쓰잖아요. 이거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이거 회사에서 쓰면 난리 나겠는데 막 그 생각 들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
터미널부터 이거 백신은 잘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근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리눅스용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애는 왠지 잘 안 막아질 것 같은데 너무 자유로운 OS라서 약간 OS로 치면 안드로이드 예전 초기처럼 루팅 안 해도 막 루트 다 가져가고 이럴 느낌이잖아요.
사실 요즘은 그래도 웬만한데 될 것 같은데 저 한 10년 전에는 그런 거 피하려고 리눅스 쓴 것도 있었죠. 왜냐면 보안 처리 그러면 리눅스용은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도 저 리눅스인데요. 그럼 그냥 가고.
맞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리눅스 데스크탑 진짜 좋아졌을 거예요. 10년 아, 사이에 우분투 데스크탑.
잠깐 말했잖아요. 크롬 스크롤 하다가 이상하다.
아, 그래요? 아직도.
저는 원래 우분투 썼는데 우분투가 그놈 지금도 완전히 안 바뀌었는데
지금 그놈으로
그놈에서 유니티로 넘어가 유니티 맞나?
아니 아까 그 애션이 말하기로는 원래 K 뭐 어쩌고 하다가 그놈으로 바뀌어서 좀 그렇다고
뭐 그런가? 뭐 유니티인가 뭐 넘어가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버렸거든요. 그때 더 안 좋아져가지고 너무 불안정하고
맞아요. 네, 또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있나요?
다른 건 얘기할 거는 없는데 팀의 파크?
팀의 파크가 뭐예요?
팀의 파크가 뭐예요?
큐텐 사건 지금
아,
큐텐 지금 그게
큐텐
메이크 지금 이케 에, 팀원
위메프
인터파크
아
커머스 그리고 모회사는 큐텐인 것 같아요. 큐텐 그룹
아 맞아요.
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이커머스를 강타하고 다시 엄청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네? 큰 사건인
그 정도예요?
네. 그거 뭐 문화상품권까지 영향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판매자들한테 정산 못한 거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걔네들이 사실 옛날부터 제 낙교님이랑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상품권 깡이라고 막 카드로 사서 막 이렇게 7% 할인한 거 난 도대체 누가 돈 버는 구조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었는데
문화상품권이요?
예,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막 이런 거 도서문화상품권 이런 거 7%인가 막 8%씩 싸게 팔았어요.
그런 아, 네.
소셜에서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제된 게 걔네들이 그걸 엄청 많이 팔아서 한 명에 막 100만 원어치 산 거야. 그러면 10만 원 할인 되니까 그래서 원래 근데 샀으니까 이미 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팀원이 그 상품권 판매자한테 정산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상품권 판매자가 이미 내가 산 건데 이걸 끊어버리는 것 같던데 그리고 혹은 이제 KFC는 뭐 몇 개 KFC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사용처들 있잖아요. 문화상품 사용처가 자기들도 또 정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 끊어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빨리 뭐 네이버 쪽에다가 수수료 주고라도 뭐 네이버 페이로 바꿔놔라 뭐 이런 얘기 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영향이 크더라고요. 지금. 진짜
그런 것도 이게 갑자기 이럴 수 있나 싶기도
근데 한데 근데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거기서도 좀 걱정된다고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건 판매자 네. 정산금 못 주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얘네가 이번에도 얘기했을 텐데 인터파크가 어디서 그 한 달 뒤에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걸 지네 상품권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뒤에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달인가 2주 뒤에 쓸, 그러니까 돈은 지금 받는데
와, 신기하다.
쿠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팀원이면 팀원 포인 뭐 10만 원짜리 상품권 같은 걸 그걸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막 팔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게시일은 좀 뒤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지금 돈 빵꾸 날 것 같으니까 저걸로 돈 땡기려고
급전
하는
땡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뭐 뉴스에서도 좀 얘기 나와서 설마 했는데 지금 어젠가 그젠가부터 갑자기 터지면서 지금 난리나 사실 이런 거는 하나 터지면 쭈쭈쭉 가니까
아, 낙교님이 싸게 사서 다시 현금으로. 아 맞아, 저 여기 저희 옆에도 상품권 회사들 뭐 있잖아요.
아, 그래. 아,
상품권 갖다 주면 현금으로 더 싸게 아. 또 5% 적게 해서 주니까 막 그런 건가 보다.
어, 저 근데 티몬이나 위엠프 같은 사이트 사실 위험할 거라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쵸. 가격비 다나와 같은 데서 가격비하고 보고 제일 싼 데 가서 그냥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다 티몬에서 사면은 이게 그 진짜 판매자한테 돈이 안 가고 내가 물건도 안 오고 나는 돈 보내고 막 이런 게 말이 안 돼.
지금 엉망진창.
근데 이렇게 따지면 다른 업체는 믿고 살 수 있는. 저는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 쿠팡에서 사야 되나? 막 그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전 사실 이 구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네, 나도 돈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바로 주는 줄 알았지.
어, 아, 그쵸.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팀원도 알 수 있고, 위메프인데 이게 다 하나가 된지도.
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그것도 예. 맞아요.
팀원 위메프가 윈터파크가 한 회사라고?
그 저는 그 큐텐이랑 사이트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알리스다가
언제부터
큐텐에서. 아니, 저는 큐텐에서 그 샤오미 선풍기 쓸 때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쿠폰 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큐텐에서 많이 썼는데 그걸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전 처음 이번에 알았고 최근에 큐텐 들어가면 위시라는 사이트가 바뀌거든요. 그것도 새로 인수한 거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거 사실 위시 인수할 때 좀 이해 안 되긴 했어. 위시 꽤 오래된 서비스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사이트 이게 맞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다 같은 회사고 뭐 야놀자는 인터파크 팔고 1700억도 아직
아, 맞아. 야놀자 아직, 인터파크 팔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못 받았대요 돈을 1700억을. 판 돈을 팔기만 하고 아직
그럼 상관없는 거
뉴스 나오던데.
아, 근데 인터파크 망가진 상태로 다시 받는 건가?
인터파크 아, 그러니까 커머스만 팔았어.
환불 받거나 돈이 떼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 환불 받았는데 인터파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상태로 받으면
뭐 그렇죠. 뭐 어떻게 지금 사실 야놀자도 좀 날려나. 네.
저희 뭐
최님도 네. 얘기하셨는데 뉴스에서도 위시 인수가 제일 큰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많은 걸 보면 이커머스로 돈 벌 생각이 아니라 등치 키워서 상장시키려고 가 목적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이렇게 돈이 돌다 보면 언젠가 또 돈이 된다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상장하면 주식 팔고 그냥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죠.
6월에 나스닥 상장을 노렸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 그 기사를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갑자기 뚫리면 해결되는 막히기 시작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번에 좀 놀란 게 사실 티몬이나 위메프나 다 쿠팡 세대의 그 막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구매하는 거 공동구매 영어도 기억 안 나네 이제. 그룹폰부터 시작해서
그룹폰
아니요 그룹폰이 했던
그렇죠 그룹폰
공동구매 뭐였는데 이름이 또 기억 안 나네 이제.
그렇죠. 너무 옛날이네요.
뭐 소셜 구매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룹폰으로 시작해서
소셜 커머스. 아, 저게.
아, 소셜. 나겠네.
소셜 커머스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쿠팡, 위메프, 티몬 다 잘 나가던 회사였고. 그렇죠. 티몬, 위메프는 저는 요즘에도 그래 계속 하길래 역시 큰 회사는 잘 안 죽고 커머스는 계속 하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티몬 또 사무실 저기 삼성동인 거 어디 지나갈 때 보면 꽤 컸어서
맞아요. 삼성동 보면 항상 티몬이랑 위메프 그런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물류업체 상장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네요. 원래 커머스 업체에서 쓸 물류업체.
근데 이게 사실 걱정 많이 되는 게 여기 밑에 물려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그쵸. 엄청 많을 텐데 걔네도 사실 돈 다 못 받으면.
저도 이번에 봤어요. 이미 물건 보내줬는데.
네.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상품권 업체들은 그냥 자기들 끊어버렸다 쳐도 여러 가지 리스크 감수하고 내가 막 10억어치 팔았는데 10억 못 받으면 이거 그냥 10억 바로 손해인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팀원 UF가 살아나면 다행인데 완전 망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회사 직원들도 다 잘리 뭐 내보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 다닐 수 없겠죠. 직원들도 문제고 이미 결제했는데 물건 못 받고 있는 고객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돈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납품 업체들도 네. 많대고 근데 얘네 다 이거 다 쓰러지면 뭐 몇 개 안 남잖아요. 팀원 11번가
쿠팡.
뭐 쿠팡 네이버
근데 11번가도 좀 안 좋았던
그래도 신세계로 간 G마켓 이런 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있긴 그쵸? 있는데 뭐 아 그쵸, 그쵸. 남아있죠.
근데 큰 축이 몇 개 쓰러지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이러면 그 물건 파는 분들은 수수료가 센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를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이버 결제요?
예, 아니 네이버 쇼핑.
아
걔들은 사이트 카페처럼 공짜로 제공해주잖아요. 검색에서도 어떻게든 걸리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정산 주기를 보니까 뭐 티몬이나 이런 데는 물건 내가 사면 구매 확정하고 다 다음 달 며칠에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그냥 구매 확정하면 다음 날 주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구조에서 엄청 안전하죠. 하루 차이니까. 근데 뭐 쿠팡도 뭐 그런
차이 그 정산 차이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네이버가 과도하게 확장하다가 네이버가 망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정산도
그런데 적어도 하루 차이니까 이건 지금 두 달 전에 판 거를 지금 와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데 만약 이런 조짐이 볼 텐데 바로 판매 중단하면 어제 것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네이버가 빠른 정산이 있다고 하시네요, 나균님.
근데 납품업체 이런 데는 사실 다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는 여기서 그러니까 팔릴지 저기서 팔릴지 모르니까 다 올리고 또 팀원이나 이런 데는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 비교하고 거기서 사긴 하는데 이런 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돈을
옛날에도 이제 뭐지? 이런 거 좀 비슷한 뭐 파는 거 딴 분들 얘기 들으니까 아예 그 에이전시 업체 같은 어드민이 있던데 그래서 다 연결돼 있고 재고도 한 곳에서 업데이트하면 여기 다 까주고 이제 뭐 쿠팡 뭐 이렇게 그걸 다 들어가서 팔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여기 하나인데 네이버 여기 다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곳에서 관리해 주고 이미지 업데이트하면 다 업데이트 해주고 그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 여파로 왠지 네이버 쿠팡한테 더 몰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구매하는 분들 위험해 보면 네, 제일 큰 데가 더 안정적이 되니까.
좀, 이거 여파가 근데
좀 무서워졌어요.
전반적으로 클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피해도 큰데 그 판매자분들
소비자보다는 아마 판매자분들 정말 사업에 큰 타격 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요즘 경제도 좋지 않은데 그렇죠. 무서운 일이 됐습니다.
어렵네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저기 직원분들도 약간 어려운 것 같던데 막 블라인드 막 루머 보면 막
블라인드 많이 돌아다니던데
저도 블라인드 뭐 그쪽 걸 볼 수는 없으니까
블라인드는 이제 스크린샷으로 보죠. 트위터에서 스크린샷으로 사람들 캡처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근데 스크린샷도 생각보다 많이는 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죠?
아직 많지는 않고 근데 뉴스에 보면 뭐 사실 그런 것도 안타까운데 뭐죠? 퇴직연금도 안 해놨다고
했네. 아,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저도
이 정도 규모
봤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도 안 해놨다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퇴직연금 안 하고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회사가 망하면 그쵸. 퇴직금을 못 주는 이런 문제가 많아서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있고 정부도 엄청 이거 압박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제가 본 건 퇴직연금을 안 하고 그냥 벌금 내고 있었다 알고 보니까 뭐 그거였죠.
아, 그래요? 벌금. 네.
벌금으로 내고 있었다.
근데 아마 저런 회사가 대부분 아니지. 저는 애매하지.
엄청 큰 것 같아. 여러모로 여파가 크겠네. 직원들까지. 직원들도 다 많을 텐데 팀원이면.
엄청 많죠. 회사도 한두 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게 막 장애나고 지금 다 안 좋은 이야기들.
그렇네요. 네.
프레임워크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까요,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낙교님 오지도 않고 계속 저기서 채팅만 치고 낙교님 집도 가까우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누를게요. 아 네네 근데 뭐 누르게 되는데 저기 있어서 퇴직연금 미가입 과태료가 없다는데요?
과태료 없대요.
과태료. 그럼 그래.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렇네요.
권고사항인 거네.
강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강제하던 거 아닌가? 압박만 했나 보다 분위기로.
아 원래 웬만한 회사는 압박하면 사실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럼 일종의 복지 같은 거예요? 퇴직연금 해주는 게
아니,
좋은 회사예요?
아니요 정부가 원래 저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약간
웬딩이 안 나왔다는데? 원래는 나가요? 녹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이거 안 눌렀네. 아까 스타트 할 때도 여기만 깜빡거리고 안 됐겠다. 아니, 그냥 우리가 말 안 하고 있었네.
저건 그냥 우리가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거 너굴님한테 나중에 아 이거였구나.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깜빡이는 동안 조용히는 있었으니까.
아, 이거 누르고 저기 올라가는 거 봤어야 되는데 다시 누를게요.
그렇구나. 네.